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이달의 뉴스 키워드는 아이스 하키 우승, 루이지애나 농구팀 그리고 도서 산업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여자 하키팀이 국제 아이스 하키연맹이 주최하는 여자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가 됐는데요. 이 시간에 먼저 살펴볼 키워드, 미국 여자 하키 대표팀 소식 알아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아이스 하키, 뭐, 북한에서도 치르는 경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빙판 위에서 이 딱딱하고 납작하고 무거운 하키공을 퍽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퍽을 상대편의 골에 넣는 경기인데, 이 몸싸움도 많고 얼음 위에서 치르는 경기라서 또 선수도 부상도 많은 그런 경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아이스 하키라고 하면 보통 머리에 헬멧을 쓰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스포츠 그렇죠. 가운데 그런 스포츠가 몇 개가 있거든요. 네.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아이스 하키 말고 뭐 미국의 프로 풋볼, 격한 네. 운동이라서 헬멧, 머리 보호대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자전거,
맞습니다.
야구도 있죠. 그리고 스키, 뭐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네, 일단 50점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0개 정도 됩니다. 네, 풋볼, 자전거, 스케이트보딩, 야구, 라크로스, 아이스하키, 스노보딩, 승마, 그리고 스키를 탈 때 헬멧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아이스하키는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퍽을 따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또 밀치는 게 일상인 거친 스포츠입니다. 네. 빙판을 질주하면서 몸을 부딪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선수의 몸이나 머리 부상이 아주 종종 화두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역사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 경기는 역사가 그리 길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역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요. 전 세계 50여 개 그 국제 스포츠 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국제 축구 연맹, 이 FIFA만큼 친숙하지는 않지만요. 네. 설립한 지가 벌써 100년이 넘는 국제 스포츠 기구입니다. 네. 1908년에 세워졌고요. 본부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구가 여자 챔피언십 대회를 시작한 게 1990년입니다. 이 대회에서 미국이 첫 은메달을 땄고요. 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렸던 올림픽인데요. 네. 여기에서 또 미국이 금메달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자, 친숙한 경기가 아니니만 만큼 이 아이스하키 경기에 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먼저 경기장부터 살펴보죠. 네. 링크라고 합니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길이가 60여 미터 정도 되고요. 너비가 30미터 규모입니다. 농구 경기장의 두 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시합에는 한 팀당 6명의 선수가 뛰는데요. 일단 골키퍼 1명, 수비수 2명, 공격수가 3명입니다. 네. 경기 시간이 20분씩 3차례 총 1시간이 되는데요. 이 20분을 피리어드, 그래서 세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경기 방법은요, 이 퍽이라고 부르는 납작한 공을 서로 뺏어서 상대방 편 골에 넣으면은 이기는 겁니다.
장비도 꽤 많죠?
예. 앞서 언급했던 헬멧이 있고요. 네. 장갑 껴야 되고요. 어깨, 팔꿈치에 보호대 필요합니다. 바지 필요하고요. 정강이 또 보호대 필요하고 스케이트 신어야죠. 그리고 퍽을 잘 치려면 퍽퍽 잘 치려면 긴 막대기 스틱이 필요합니다.
스틱. 와, 자, 본론으로 넘어가죠. 역사도 짧은 여자 아이스하키 최대 라이벌이 바로 캐나다와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 팬들이 이번 경기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2023 여자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 좀 알아보죠.
네. 자, 16일 저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 인터내셔널 아이스하키 페더레이션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네.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캐나다를 6대 3으로 꺾었습니다. 오. 미국이 주요 대회에서 캐나다를 누른 것 지난 2018년 이후에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이 두 나라의 여자 하키 역사를 보면요. 올림픽이나 뭐 세계 챔피언십 등 국제 결승전에서 맞붙은 횟수만 뭐 20차례가 넘는데요. 네. 이번 결승전이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맞붙은 21번째 대결이었습니다.
네.
자, 올해 2월에 캐나다 퀘벡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 예선 경기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5대 0으로 눌렀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큰 자신감을 가졌는데요. 당시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팀 코치가 경기에서 크게 패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항상 두 나라의 전쟁이었다. 우리는 다시 뭉쳐서 4월을 내다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세계선수권 대회는 올해까지 22차례 열렸는데요. 그중에서 캐나다가 12번, 미국이 9번 이렇게 각각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월. 이번에 금메달의 주인공이 미국이 됐군요.
네.
자, 경기 내용 어땠을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자, 두 번째 피리어드까지 앞섰던 캐나다 팀이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추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3점, 미국이 2점으로 두 번째 피리어드를 마무리를 했는데 세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되고 5분쯤 지나서 미국의 하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3대3.
예. 그리고 3분 10초를 남긴 상황에서 힐러리 나이트 선수가 역전골을 성공시켜서 4대3으로 처음으로 미국이 캐나다를 앞질렀습니다. 당시 경기는 미국 팀이 5명, 캐나다 팀이 3명으로 파워플레이 상황이었는데요.
파워플레이요?
참고로 파워플레이는 선수가 뭐 반칙을 해서 경기장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 팀이 수적인 우위 상황에 놓인 경기를 말하는데요. 이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미국의 나이트 선수가 경기 종료 2분 43초 남기고 한 골을 추가. 그리고 1분 56초 남긴 상황에서 케일라 반즈 선수가 경기 마지막 골을 성공시켜서 6대3으로 캐나다 팀을 눌렀습니다. 라고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힐러리 나이트 선수가 근데 해트트릭 기록을 세웠다고요?
예. 자, 해트트릭이라고 하면요. 축구나 아이스하키 등에서 그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뭐 3점을 달성하거나 3득점을 달성하거나 한 팀이 3년 또는 뭐 3차례 연속으로 대회 타이틀을 석권했을 때 해트트릭이라고 합니다.
네.
이 힐러리 나이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두 번째 피리어드에서 한 점 그리고 세 번째 피리어드에서 또 두 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올림픽이나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최초의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가 됐다고 여러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와.
자, 180cm의 선수입니다. 장신입니다. 2006년에 17살에 국가대표가 됐는데요. 이번 달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주장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33살입니다. 팀에서요. 1980년대에 태어난 유일한 선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올해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상 MVP는 캐나다 선수가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 따르면요. 캐나다의 사라 필리어 선수가 최고 선수에게 주는 MVP 선수상 받았고요. 최우수 포워드 공격상 받았습니다. 최우수 골키퍼상도 캐나다 선수가 받았습니다. 최우수 수비수는 미국의 캐롤라인 하비 선수가 받았고요.
네, 내년에 이 대회가 미국에서 열린다고요?
예, 2024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여자 월드 챔피언십 미국 북동부의 그 뉴욕의 유티카에서 열립니다.
자, 4월에 여성 뉴스 스포츠 소식이 많았습니다. 3월의 광란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학 농구 경기에서 여자 농구팀 결승전이 이달 초에 있었죠?
네. 지난 2일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2022-2023 시즌 그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 여자 농구 결승전이 치러졌습니다.
네.
올해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과 아이오와 대학의 결승전은 뭐 수십 년 만에 지상파 언론 매체인 ABC 그리고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이 생중계를 하면서 약 990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봤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인 ESPN은요. 이번 결승전은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여자 대학 농구 경기라고 했는데요. 경기 중에 최고 시청자 수가 126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 자, 대학 농구인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3월에 광란 March Madness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3월에 열리는 이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 챔피언십 경기는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미국인들한테 인기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남자 경기가 인기가 더 높은데 올해 유독 여자 경기까지 큰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있었죠.
네. 단연 이 두 명의 스타 선수 때문입니다.
네.
아이오와 대학 3학년 학생입니다. 케이틀린 클락 선수. 장신의 백인 선수인데요. 이번 토너먼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줘서 전국을 뭐 뜨겁게 달궜습니다. 8강전, 4강전에서 각각 41점씩 따냈습니다. 8강전에서는 3점 슛을 무려 8개나 터트린 겁니다. 그 루이지아나 대학에서는 공격수 엔젤리스 선수가 꼽히는데요. 매 경기 두 자릿수 득점 등 뭐 골밑을 장악한 선수였고 흑인 선수입니다.
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애초에 이 클락 선수가 있는 아이오와 대학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결과는 이 LSU, 루이지아나 대학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102대 85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이겼습니다. 3점 슛이 무려 11개나 뭐 경기 보시는 분들 그 느낌이 오시겠지만 대박이 터진 듯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네요. 와, 102대 85.
네.
꽤 큰 점수 차로 이긴 건데. 그런데 결승전에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죠. 질 바이든 여사가 경기를 관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구설에 올랐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자, 백악관은요. 미국 프로풋볼, 프로야구, 프로농구, 아이스하키 리그 뭐 약자로 해서 NFL, MLB, NBA, NHL
네.
이렇게 4대 프로스포츠 시즌 우승팀이나 대학 풋볼 농구 우승팀을 초청하는 또 전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질 바이든 여사가 결승전을 지켜본 후에 준 우승팀인 아이오와 대학도 초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경기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이게 또 특혜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우승팀인 그 LSU, 루이지아나 대학은 남부 루이지아나주의 주립대학으로 흑인 선수가 많고요.
흑인 선수.
예, 네. 중서부에 있는 아이오와 대학에는 백인 선수가 많아서 이게 인종 문제로 번진 겁니다.
네.
초대를 받은 아이오와 대학의 클락 선수는 준우승팀은 백악관에 가지 않죠. 라면서 초대를 정중히 사양했고요. 이 팀의 감독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그 루이지아나 대학의 엔젤리스 선수는 농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축하하고 싶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통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 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그렇죠.
리스 선수는 만약에 우리가 졌다면 초대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리스 선수는 처음에는 백악관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초대에 응하겠다며 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질 바이든 여사는 이런 논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바이든 여사의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저 모든 여성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려 했던 것이고 루이지애나 대학, 이 LSU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여성과 도서 산업인데요. 짧게 내용을 좀 보죠.
네, 자,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미네소타 대학교 칼슨 경영대학원 경제학자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도서 업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앞섰다면서 도서 출판의 엄청난 변화를 우선 소개했습니다.
네.
자, 연구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출판되는 새 책의 작가 중 여성 작가가 차지한 비율이 10% 미만에 머물렀었는데요.
네.
이제는 50% 이상이 여성 작가고요. 여성 작가의 책이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그 다른 창의적 영역과 비교를 하면 도서 시장은 아주 특이하게도 여성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도서 산업에서 여성의 활약에 눈에 띈 게 언제였을까요?
이 연구는 그 시기를 197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1970년대는 그 미국 전체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여성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네.
창의적인 분야에서 왜 도서 산업은 예외가 될까요?
네. 자, 쉽게 말해서요. 책을 쓰는 작업 자체가 대부분 혼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업계에서 뭐 차별이 적고 여성에게 불리한 편견, 사회적 역학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뭐 영화 제작이라든지 과학기술 발명 같은 이런 산업은요.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한 거대한 그 기업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인데 도서 산업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
또 미국의 독자층도요. 여성이 주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봤습니다.
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성이 미국 남성보다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밝혀졌고요.
네.
특히 소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오늘은 이달의 여성 뉴스로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이 된 소식, 또 미국 대학농구 소식, 백악관 초청, 끝으로 미국 여성과 도서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